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또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녹이시고 또 우리를 부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오전에 계속 한절한절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고 오늘은 히브리서 7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제목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이제 12장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략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려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달려라.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달려가라. 그러면서 생각 속에서 기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달리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본다면 달려가면서 이제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달릴 때에 책망과 징계도 있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고 12, 13절에서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달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달려가는 그 구체적인 목표점이 어디냐? 아, 그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의 추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 이두 산을 대조하는 대비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12장의 전체 계략인데. 그러니까 좀큰 틀에서 보자면 12장은 경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달리는 얘기, 경주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달려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절에서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그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피 흘린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이제 unto blood 그래서 피에 이르기까지 이제 직역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피하면 생각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씀은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순교 이렇게 또 부르죠. 그래서 순교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고 또그피 흘리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이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우라. 싸우라는 이 표현이 이제 striv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특별히 그 로마 경기장에서 이제 그 서로 뭐 경주를 하든 아니면 또 검투를 하든 뭐 이런 그런 싸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성도의 이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로 이제 비유하셨다면 여기서는 지금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 지금 성도들에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싸워라. 아니 기독교는 사랑 아니야? 예수님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긴 또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이상하게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으로 우리의 그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감싸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또 로마서 12장 18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사실 싸움은 그리스도인과는 영안 맞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양자 영적 리더들이 싸운다? 이건 안될 일이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라. 특별히 주의 종은 결코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도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신약성경 유다서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기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성도들에게 단한번 전달된 그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된다고 내가 권면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위해 싸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보니까 이러한 싸움을 뭐라고 칭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좀 우리가 좀더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 때 이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는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들과 맞붙어서 주먹질하고 또 총풀이 겨누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전환 싸움, 믿음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는 적이 있잖아요. 적. 그러면 이 대적, 우리가 싸우는 대적 중에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말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한두 개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대적이 한두 종류가 생각나시나요? 선호 종류가 생각나시나요? 한 일곱, 여덟 종류 생각나시나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가장 1순위는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라. 대항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망가냐?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맞서서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중세 카톨릭 신부들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뭐 미라에서 튀어나온 사람 뭐 이렇게 대고 뭐 그리고 또뭐 그런 걸 퇴마의식이라고 그러나요? 뭐 해가지고 뭐 마늘 뭐 어쩌고 해가지고 성경이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그런 말씀하는 것인가요?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롭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능숙해요. 그래서 무슨 빨간 옷 입고 삼지창 들고 꼬리에 무슨 뿔이 있는 뭐 화살 있는 뭐 그러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천사 같은 거예요. 마귀 같은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마귀 같은 것이 아니라 빛나는 천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방언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위 교인들이 엉뚱한 걸 하면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은 뭐의 열매라고 할수 있냐면 복종의 열매다. 복종할 때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굴복하게 되나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함이 없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죠.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당연히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자, 육신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맞붙어서 무슨 주먹다짐을 한다, 그런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뭐 우리의 어떤 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진 이 영적 무기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기 때문에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이 우리의 영적 전쟁 무기가 뭐냐? 이제 그게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르는구나.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그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또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갑옷이구나, 전신갑주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씀인 거죠. 또 하나만 우리가 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상태로 밤새도록 랄랄랄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무기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라. 그때 기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적 대적의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마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조금 구별하는 이유는 성경이 마귀와 마귀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쉽게도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지칭할 때 더, 정관사 더를 써서 더 데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데블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써서 그 마귀, 더 데블 이렇게 얘기할 땐 그건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사탄의 출신 성분이 뭐죠?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했죠? 사탄의 사탄의 원래 출신 성분은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좌를 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날개가 넷이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떨어지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마귀들 이렇게 부르는 그 존재들은 누구죠?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동조한, 그 사탄의 동조한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성경이 evil spirit,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고 unclean spirit, 더러운 영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탄을 더 데블, 그 마귀 이렇게 지칭하고, 나머지 그 졸개들에 대해서 성경이 마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귀들에 해당하는 존재들 중에도 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하는 이런 존재들, 영어로는 이제 principalities, powers, 이런 것들, rulers of the darkness,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의 어떤 그 계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 참고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귀신은 없습니다.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은 국어사전에 가서 보면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존재로서 이 땅에 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는 성경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실제로는 마귀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교도인 우리 조상들이 그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세력들, 이들이 이제 우리의 적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 어렵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영적 싸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인데 그 대장은 물론 마귀 사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서 실패하는 거냐면 그 배후에 있는 나를 격동시키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적 세력 마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맞붙어서 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고 이건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돌아서서 보면 아차. 내가 왜 사람하고 이러고 있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됐던 거였거든요. 지금 나를 격동시키는 그 존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상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서 나를 격동시키는 마귀들인데, 그 악한 영적 세력인데, 내가 자꾸 그 사람, 그 배우는 못 보고 그 사람과 내가 실갱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가 바라는 바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오, 하나님, 제가 눈을 뜰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의 계략인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 저 사람과 제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우리의 대적으로 지칭하는 그 세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육신입니다. 육신. 물론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나열하는 그 대적들이 공통점은 있어요. 다 한편이고 다 이제 그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노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대적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성령을 대적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신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대적하는 존재가 뭐냐?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성령님,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나의 육신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나의 적인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나의 육신은 나의 적이라고? 이것도 뭔 말인가? 내 안에 뭐가 여럿이 있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둘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새로 태어난 새사람,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새사람이 이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존재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옛사람, 옛본성 또는 겉사람,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내 대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조금만 더 보고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육신을 몸으로도 표현해요. 몸. 고린도전서 9장 26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9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내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내 대적이 되는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 살덩어리, 핏덩어리,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살덩어리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를 보고 계시는 이 몸덩어리, 이 육체,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육신 또는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 구원받기 전에 그 본성. 그것을 옛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는, 이 몸으로 표현되고, 어디서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들, 이렇게도 또 표현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몸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게 몸이고, 이게 육신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게. 로마서 7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냐? 21절에 보니까 법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법. 무슨 얘기냐? 예, 로마서 7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속사람 얘기 여기 나오네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법칙, 죄의 법이라는 것이 마치 중력과 같이 늘 어느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 것처럼 죄도 이제 그런 어떤 법칙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내옛 본성 또는 옛 자아 또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그 이런 적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적을 일컬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적이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가 말로 다할수 없이 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적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나에게 그 패배를 주는 그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교묘하게 나를 속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탐욕의 형태로, 욕심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그 자기 연민의 형태로, 또 어떤 때는 자기 합리화의 형태로 굉장히 모습을 바꾸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그럼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냐 할때 우리의 대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들과 육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우리의 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의 원수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어떻게 살지요? 세상을 친구로 여기며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교인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교인과 성도를 구분합니다. 교인은 영어로도 그냥 churchgoer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교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인이 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적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자에게 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누구 거였죠? 아담 거였습니다. 이 세상 왕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에게 맡겨졌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모든 통치권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도 잃고 통치자의 지위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산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세상 쫙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마귀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대적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의 적이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것의 다른 표현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는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화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또 친구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입장 세 가지는 명백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친구가 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사용합니다. 세상을 이용해요. 사용해요. use, 사용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스템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흡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흡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전쟁, 이것은 많은 경우에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마귀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이렇게 완전히 채워놓고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것이 정말 극도로 이제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젠더 이데올로기니 가정 해체 이 또 동성애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창궐하게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끊임없이 이 마귀가 이제 정치인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거의 통과되는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단에서 이제 그 동성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몇억 원? 12억 원인가요? 얼마? 뭐 얼마 뭐 몇억 원에 이렇게 벌금을 매기고 그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급속하게 벌어지고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청원을 해도 또 다른 법으로 모양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금 발의를 하고 통과가 지금 거의 다 되는 거로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전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화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아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우리의 그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귀도 우리의 대적이고 악한 영적 세력들도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대적인데 죄가 또한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싸운다. 죄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윗부분에서는 경기장의 어떤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리가 이제 달리는 자들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의 원수처럼 그러니까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 속에 거하고 사람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자, 이거 지금 구원받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만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심지어 미워하는 그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게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죄가 인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죄를 실제로 우리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게 그게 옛 본성, 그렇죠? 내옛 자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신 거예요. 내옛 본성, 옛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내 안에 죄가 거한다.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또는 인격화해서 죄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군림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 죄가 왕처럼 마치 이 통치자처럼 내 안에서 군림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몸은 이거 뼈와 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육신으로도 표현되고 몸으로도 표현됐지만 그것이 내옛 본성, 옛 자, 옛 사람 그거예요. 그 안에 지금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처럼 나를 다스리고 할때 내가 그 죄에 굴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적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이것을 이제 너희 지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 의하면 이제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이 문제가 죄에만 집중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때 마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집중하듯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문제를 얘기할 때그죄 자체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중독이에요. 뭐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겠죠. 게임 중독. 그러면 내가 그러한 어떤 중독과 중독, 이게 죄인데, 이 죄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아까 복종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면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적하는 실제적인 기술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이 컵에 빈 컵이 있는데 이빈 컵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나? 공기를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씩 잡아 빼내면 잘 빠지겠죠? 빠지는데 대신 어떻게 되죠? 다른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기를 이 컵에서 빼는 방법은 물을 붓는 거다. 물이 채워지는 만큼 공기가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 안에 죄가 빠지는 것은 얼마나 성령님을 채우느냐의 문제지, 죄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실제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죄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 넣는 그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문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기 원하는 지체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TV 껴안고 살잖아요. 핸드폰 껴안고 살잖아요. 거기서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할때 그게 다 뭐죠? 그게 다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끌어안고, 세상을 은밀히 즐기고, 예, 세상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놓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 자체에 집중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 넣으려는 그것이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또 이제 대적으로 삼아야 되는 존재들에는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사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거짓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에요. 우리는 거짓과 싸우는 우린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복음이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그렇죠? 거짓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두려움과도 또 맞붙어 싸워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싸워야 되는 대적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큼직큼직한 것들 몇 가지를 봤고 사실 그것들이 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묘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도의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이제 숨 쉬면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경이 다양하게 묘사해요.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도 묘사하고, 하나님의 농사로서 우리가 농작물로서 익어가는 과정으로도 묘사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경주다.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싸움이다. 싸움이다. 경주도 사실 싸움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그러면 누구냐? 육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뒤에 숨어 있고 우리더러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도록 멱살 잡고 넥타이 붙잡고 싸우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저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대적은 마귀이고, 죄이고, 육신이고, 세상이고, 악한 영들이고, 거짓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안일함이고, 타협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영적인 것들이에요. 성도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링에 올라가는 권투선수와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싸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싸움. 어떤 날은 으더 터지고 쓰러지고, 어떤 날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방하고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근데 싸움을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싸우고 계십니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이렇게 숨어 있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치열해야 되는데 뭔가 내 안에 치열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슨해. 그럼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하면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뭔가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 어떤 그 전투의 마인드 이런 게 없다면 나는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역겨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있을 때는 마귀도 나를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좀 평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내가 영적으로 막 뭔가 싸워보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일이 터지면서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벌어지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난 그냥 굉장히 편안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상태만은 아니에요. 제가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형통함은 좋은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은 어떻다고요? 그들을 파멸시킨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뭐 잘 돼가고 있어. 난 뭐, 아우,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하고, 아, 뭐, 걱정, 근심도 없고, 아, 나는 그냥 마음이 느긋한 것이 너무 좋아. 굉장히 형통한 것 같은데, 이러한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되냐? 그들을 파멸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좀 느슨했구나. 내가 좀 싸워야 되겠구나. 내 안에 뭔가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